예,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 이제 교회 역사 14번째 시간을 하는데, 오늘 제목은 대각성 운동과 신앙의 자유, 미국 침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성경적 시각으로 천천히 다시 보는 신약교회 역사, 침례교회와 신앙의 자유,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책을 지었고,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하게 교회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 이 자유를 누린 게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이 이 땅에 이제 거주한 지가 한 6천년 됐는데 이제 230년뿐이 안 됐어요. 230년. 그러니까 역사에 나머지 모든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일, 믿고 싶은 일, 심지어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믿는 일도 다 제약을 받으며 살았다. 참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성경대로 믿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특히 미국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확립해 주셨다. 이거를 모티브로 삼아서 세상 역사, 그 다음에 교회 역사, 이거를 요약을 한 겁니다. 이 책은 판매는 하지 않고, 지금 보시는 동영상 밑에 가면 더보기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를 가서 보시면 이 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웹사이트 링크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거기로 가셔서 다운받아서 마음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난 일주일 동안도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해 봤는데,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게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자유가 없으면 다 노예의 길로 들어선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펜앤마이크에 가서 월요일하고 이제 또 수요일에 이렇게 방송을 2시간 했습니다. 근데 그 진행하시는 그 김영삼 대기자님도 처음 이런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하여튼 뭐 이런 모든 자유가 있는데 이게 양심의 자유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이거를 아니면 신앙의 자유에서 나오는 거다. 이거를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몇천 년 동안 그냥 인간은 무조건 다 자유를 누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자유 중에 제일 중요한 자유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걸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데, 이 관계를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고백하고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자유, 이게 보장이 안 되면 나머지 모든 자유가 다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의 자유. 우리가 말은 신앙의 자유라고 했지만 신앙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정부가 우리 영혼을 구속하거나 속박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누가 이뤘냐? 참 재미있게도 침례교인들. 특히 미국의 침례교인들이 토마스 제퍼슨이라든지 제임스 매디슨 같은 이런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또 미국 헌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1791년에 미국 헌법의 수정조항 1조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국교를 세울 수가 없고, 또 누구든지 어떤 종교를 가지고 마음대로 믿음 생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골자가 되는 이런 수정조항 제1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교분리가 1791년에 미국 연방 정부에 의해서 이제 세워지게 됐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있죠. 이거를 누가 이뤘냐면 침례교인들이 이뤘는데, 그러면 그 수많은 역경과 고난, 죽임 당하는 거, 옥에 갇히는 거, 뭐 귀가 잘리는 거,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순환을 겪으면서 결국 침례교인들이 이거를 이제 이루어냈는데 그 이후에 그 침례교회가 어떻게 됐냐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 또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헌법에 세계 최초로 새겨놓은 이 나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까지 아마 모르겠는데 수백 개, 수천 개의 국가가 이 지구상에 존재해 왔는데 이런 그 인간에게 양심의 자유를 가져다 준 이 미국 사람들 그 사람들의 나라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게 대단히 흥미로운 그런 일이에요. 참 미국의 침례교는 자유를 누린 순간부터 급속히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국가의 지원도 없이 국가의 어떤 법적인 특권도 없이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이제 넘어가면서 미국에서 가장 큰 그런 그 교파로 이제 성장을 하고 지금은 가톨릭을 제외한 나머지 기독교 이 기독교 안에서는 가장 큰 교파 세계적으로 1억 8천만 명이에요 침례교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침례교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좀 배워야 되는가 이런 걸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791년 12월 15일에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가 이제 비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마음대로 국가의 간섭 없이 이제 믿음 생활을 이제 하게 됐어요. 자, 근데 이게 침례교인들에게는 놀라운 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700년도가 이게 시작이 되면서 18세기 초반이죠. 초반에는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그런 그 교파였어요. 미국에는 저쪽 13개 주가 이제 처음 미국 연방을 이제 구성을 했는데 미국이란 나라를 거기에 저 위에 북쪽에 뉴 잉글랜드 지방에 있는 이쪽에는 이 청교도들이 넘어와서 회중교회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이런 신정 국가 체제를 이제 유지했고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남부에는 영국의 국가교회인 성공회가 이제 정착을 해갖고 거의가 다 성공회 교인들이 이렇게 그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됐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침례교인들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굉장히 적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침례교회가 처음 만들어진 게 1638년이에요. 로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프라비던스에 아주 조그만 그런 그 침례교회를 세웠으니까 뭐 그때부터 50년, 60년, 70년 지나가도 침례교인들의 그 숫자가 이제 많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침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지금 미국에서 최대 이런 그 교파가 됐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그런 그 교파가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성장의 배경에 뭐가 있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침례교의 본질 자체가 미국이라고 하는 새롭게 세워진 그 나라와 완벽하게 맞아들었다. 미국이 지금 새롭게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지금 국가를 형성했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국가관이 있잖아요. 국가에 대해서 바라는 게 다른 교파에서는 제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만이 이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되면서 어떤 걸 했냐. 자발적으로 교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회중들이 뭐 목사를 선임하든지 뭐 교회에 중대한 그런 문제가 있으면 회중들이 투표를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성경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는 법대로 한다는 거 이게 우리의 법이니까 요거 법대로 이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예배가 단순하단 말이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스테인드 글라스 뭐 이렇게 돼 갖고 치장을 하고 파이프 홀겐을 갖다 놓고 이거 유럽에서 다 그렇게 했는데 침례교인들은 예배가 아주 간단했습니다. 뭐 목사가 가운 입고 천주교식으로 또 뭐 어디에서 등불 들고 뭐 들어오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있냐? 이거 강대상 하나 있고 성경 하나 있고 목사 있고 그냥 성도들만 있으면 악기 하나 정도 있고 이러면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 평등의 원리. 목사라 그래서 성직자라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사람들이 올려주고, 아니면 목사 자신이 내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거나, 또 목사가 내가 제사장이니까 당신들은 평신도야, 평신도라는 거죠. 이런 그 계급, 클러지와 레이티, 이런 그 계급이 없어졌어요. 침례교회에서는 목사도 형제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평등의 그런 교리, 이런 것들이 미국 사람들의 개척정신, 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미국 사람도 얼마나 그 평등한 걸 좋아합니까? 그 모든 게 거기에 맞은 거예요. 근데 다른 교파로 가면 저 위에 뭐 천주교 같은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해서 쭉 이렇게 계급체제가 돼 있고, 천주교에서 나온 대다수 이 프로테스탄트들도 교단이 있고 저 위에 무슨 교단장이 있고 뭐가 있고 첩첩산중으로 이렇게 돼 있고, 목사도 그 당시에 대부분 어떻게 했어요? 저 위에서 임명하면 그 내려오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사를 뽑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투표하려고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 위에서 이렇게 하시오 하면 그걸 다 끝나는 거지, 교인들끼리 뭘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저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아다리 베는 대로 그냥 따르는 그런 그 교회 구조로, 성공회든 회중교회든 장로교회든 이렇게 이제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반해서 침례교는 그게 아닌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그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모든 국민이 다 평등하다 하는 이게 교회 안에서 실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침례교회가 가장 큰 그런 교파로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했다. 자, 침례교회하고 그 다음에 장로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개신교 교단들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미국에 남침례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남침례교회가 장로교같이 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남침례교회는 그런 의미의 교단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독립침례교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의 남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그 교단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게 교단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장 큰 시금석이 뭐냐, 이렇게 지역교회에서 목사를 임명하잖아요. 목사, 누굴 목사를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교단에서 교단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심사위원이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 교단 신학교를 다녀갔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을 저 교단에서 심사를 했고 교단에서 안수를 준다, 이렇게 되면 그건 교단이에요, 교단. 근데 침례교회는, 침례교회는 교단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 남침례교회라고 한 이런 총회가 있어도 그거는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냐, 주로 선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개교회 목사를 임명하고 하는 모든 일은 개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성경이 킹제임 성경이 있고 NIV가 있다, 그러면 개교회가 알아서 우린 킹제임 성경 쓰겠습니다, 킹제임 성경 쓰는 거고, 우린 NIV 쓰겠습니다 하면 NIV 쓰는 거거든요. 일사불란하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교단이 딱 찍어서 우린 이제부터 무슨 성경을 써야 된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 1707년에 필라델피아 침례교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침례교회는 다 자발적인 교회고 자치적인 교회, 다 독립교회예요. 그러니까 A교회가 있고 B교회가 있으면, 그럼 A교회가 설립이 될 때 거기 설립 멤버들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헌법 규정을 만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고, 목사 선임은 이렇게 해야 되겠고, 징계 절차니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법으로 정하고, B교회는 또 저쪽에 떨어져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만들게 되면 또 성경을 읽고 우리는 이런 교리를 믿고 이렇게 이제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공통적으로 내려와서 교회의 모든 것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에요, 침례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협의회를 만들었냐, 말 그대로 협의회입니다. 그냥 교단이 아니고, 첫 번째, 교리를 가르치고 이제 보호하려고, 건전한 교리. 이제 침례교회가 처음 형성이 되고 많지 않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신학적인 그 통일성, 깊이,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이제 통일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역마다 이렇게 협의회를 만들어서 목사들끼리 모여서 의논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는 이러한 그 협의회가 있었고, 두 번째 목회자를 훈련하고 양성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1700년대 초반에는 침례교회가 몇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같은 게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험이 많은 목사들이 젊은 목사들을 도제식으로 한다 그러죠. 우리 의사들 이렇게 도제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쳐야 됐는데, 그런 일을 하려니까 협의회가 필요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침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특별히 외국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외국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선교사를 내보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성경도 찍어야 되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건 개교회가 할 수가 없어요. 개교회가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런 그 연합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선교 자금을 보내서, 그래서 이렇게 외국 선교하는데 큰 돈 드는 이런 일은 우리 침례교회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믿는 바 이런 거를 문서로 이제 출판해서 배포하거나 하려고 할 때 개교회가 하기 어렵고, 또 개교회 중에도 작은 교회들이 많고 한데 이런 교회들이 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다 돈을 이렇게 풀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또 복음 전도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출판하고 배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협의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외국 선교를 위해서. 외국 선교, 이게 침례교, 뭐 교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남침례교 같은 데는 컨벤션이라고 부르는데, 디노미네이션이 아니고 컨벤션이라고 부릅니다. 부르는데 그 목적은 그런 데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일 빼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개교회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개교회가. 이러한 그 체제를 이제 유지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그 협의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언제냐? 1707년에 이제 구성이 됐고, 이제 미국 전역이 넓으니까 그래서 지역마다 이와 같은 이 협의회가 이제 마련이 이제 됐습니다. 남침례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침례교회. 자, 그래서 침례교의 특징은 위계적인 조직을 부인하는 거예요. 위계적인 조직, 뭐 주교, 그 다음에 무슨 총회, 중앙집권식 하는 무슨 그런 중앙집권식 권위 이런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립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교회들끼리 서로 연합을 해서, 그래서 공통의 그런 그 목표, 특별히 해외선교 이거를 위해서는 같이 협력하는 그러한 그 이 예배 공동체를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700년 초기에는 1638년에 처음 침례교회가 형성이 됐으니 이제 50년 뭐 70년 이거 지났는데 침례교인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침례교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계기가 생깁니다. 그게 1730년대, 그 다음에 1740년대 미국의 식민지 전역을 휩쓴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대각성운동이다. 영어로도 대각성이에요. Great Awakening. 그냥 잠자다 말고 그냥 깬 거예요. Awake. 한대 잠자다가 깬 거란 말이에요. 그냥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엄청난 이와 같은 그 충격 메시지, 성령님의 이와 같은 그 일하시는 거,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대각성을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자, 대각성하면 유명한 인물이 두 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1703년부터 1758년까지 살았던 청교도 중에 유명한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매사추세츠, 그러니까 저 위에 뉴 잉글랜드 지역, 거기에 놀샘턴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회중교회, 말씀드렸죠? 저 매사추세츠 저 위에는 청교도들의 회중교회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이게 에드워즈도 회중교회 이제 목사였어요. 근데 1734년에서 1735년에 그의 교회에서 아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마을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가 유명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의 제목이 여기에요.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각성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 신대륙에 넘어와서도 그냥 뭐 주일이고 뭐고 뭐 교회에서 지키라 그러니까 그냥 간신히 교회 가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번호개인 회심 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러면서 또 신대륙으로 넘어와서 많은 경제적인 부 이런 건 누리면서도 믿음의 부응이 전혀 없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하신 하나님의 지금 손아귀에 지금 당신들이 들어있다. 이 놀라운 설교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있는 죄인들. 미국 문학사에서도 가장 유명한 설교인데 저처럼 이렇게 뭐 마이크를 앞에 놓고 큰 소리로 여러분 어휴 웃기나 엄청난 목소리로 막 이분이 설교를 했겠구나. 아니에요. 회중교회 목사인데 이렇게 읽었어요. 이거를 이 설교문을 읽은 거예요. 근데 그 설교문을 읽는데 그 안의 내용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목소리가 크고 작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분위기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서 하나님의 이제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분이 조용하게 이거를 읽는데 사람들 가운데 그냥 엄청난 회심의 경험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문학사에도 남는 놀라운 그러한 설교가 됐다. 그래서 에드워즈가 이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는데 에드워즈가 결국 자기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일이에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자, 청교들이 이제 믿음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제 여기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1세대가 열심히 일하고 뭐 믿음 생활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청교도들 또 칼빈주의자들 프로테스탄트들 대부분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칼빈주의자들이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영국에 살던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애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냐 오냐 하고, 그리고 뭐 신대륙에 넘어와서 뭐 그 이전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영국에서 겪던 이런 뭐 종교 박해, 귀가 잘리는 거 뭐 등등 이런 모든 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부자로 고이고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다 보니까 믿음 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유아 세례는 줬잖아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줬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칼빈주의를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주일에만 그냥 와서 앉아있는데 목사가 여기 서서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설교를 집중해서 이렇게 듣고 정말 그 찬송을 부르거나 이럴 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제가 봐도 보이거든요 앞에서. 어떤 사람이 오늘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근데 에드워즈가 이렇게 보니까 첫 세대하고 달리 그 두 번째 세대 여기 뭐 해서 손자 손주 생겨나고요, 이거는 그냥 간신히 앉아만 있는 거예요. 교회 안 올 수는 없고, 왜냐하면 이게 신정국가 체제니까 거의 주일에 교회를 안 오면은 그러면 벌금을 내고 이렇게 이제 되니까, 또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냥 그냥 눈만 딱 씻고 그러고서 여기 와서 이제 앉아있는데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목사가 무슨 얘기하는지가 아무 생각 없다. 그냥 한 시간 예배 끝나면 해방이구나 하고 그리고 좋아서 나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의 만찬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에드워즈가 봤을 때 이 주의 만찬은 이름이 주의 만찬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내 구원자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 이 주의 만찬에 이 빵과 포도 주스에 참여를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나서 앉아있지만 성경도 한 번도 읽지 않고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고 대속의 은혜가 뭔지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주의 만찬 시간이 되면 와서 빵에 참여하고 잔에 참여하고 이러는 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교회는 원래 누가 세웠냐? 이 에드워즈의 외할아버지가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외할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했냐? 아이, 그래도 그런 걸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halfway covenant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쯤만 계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하고 반쯤만 계약을 맺은 거예요. 완전하게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래도 이제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이런 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어도 여기에 참여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구원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들도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주장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근데 에드워즈는 아, 지금 부흥에 이런 그 불길이 일어나고 아무리 목사로서 생각을 해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읽고 가서 그 주의 만찬하는데 가서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참여하면 큰 죄를 짓는 거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반쯤만 믿는 거. 그러니까 그냥 몸만 여기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인들의 다수가 반쯤만 몸만 걸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아 이거 너무 심하게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를 옥죄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투표를 한 거예요. 투표를 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에드워즈를 내쫓기로. 그래서 에드워드가 그 교회에서 23년 동안 목회하고 그 할아버지가 목회하고 그랬으니까 적어도 몇십 년 동안 그 가문이 그 교회를 이제 맡아서 목회를 했잖아요.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대각성 운동을 이끈 조나단 에드워즈가 회심을 강조하고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다. 자, 그 다음에 대각성 운동하면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조지 위필드예요. 성공의 목사인데 영국의 야외 설교의 선구자다. 극적인 그런 그 설교 스타일로 유명하고 목소리가 밖에서 외칠 때 그때 누가 같이 살았냐 하면 그 당시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 아주 훌륭한 그런 과학자잖아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위필드가 나타나면 그의 설교를 들으러 갔어요. 너무 설교를 잘하니까 그래서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갖고 위필드가 숲이나 이런 들판에서 설교할 때 그 목소리가 3만 명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목소리다. 얼마나 소리가 쩌렁쩌렁 했는지. 또 영국의 이제 불신자 중에 한 사람이 데이빗 휴미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아주 완전한 불신자예요. 아 근데 이 사람도 위필드가 설교한다 그러면은 20km, 30km를 걸어서 가서 위필드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진짜처럼 얘기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처럼 얘기합니다. 진짜 지금 여러분 지금 뭐 텔레비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금은 뭐 우리가 이것저것 볼 수가 있지만 옛날에 지금부터 200년 전이고 이럴 때 뭐가 있었겠어요? 오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 이런 가운데 이 불신자 데이비 휴움도 조지 위필드가 나타나서 그냥 강력한 목소리로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매료가 된 거예요. 매료. 나는 믿지 않아도 저 사람은 믿지 않습니까? 나는 믿지 않아도 저 사람은 믿는데 저 믿는 저 사람의 저 열정과 이런 거를 내가 보기 위해서 30km를 걸어와도 이게 헛된 수고가 아니다. 이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런 그 부흥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1739년에 미국에 이제 갔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차례 이제 방문을 하고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하고 조지 위필드라고 한 사람이 1차 이제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그 13개 주 안에서 많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자, 대각성 이 운동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그냥 교회만 덜렁덜렁 나오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뭐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반쯤 계약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나는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교인이고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이 돼 있다 그러고 뭐 교회 11조 내고 이렇게 주일 성수하면 되지 그 이상 뭘 바라느냐. 분위기가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뭐가 강조가 됐냐. 개인적으로 born again. 회심하는 그런 일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 오고 주일 성수하고 뭐 십일조를 내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해도 그거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렇게 이걸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거를 강조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이런 그 성공의 예배나 아니면 이런 그 회중교회 예배는 그냥 조용한 가운데 뭐 이렇게 목사가 나와서 뭘 이렇게 읽는데 모기처럼 이렇게 조그만 목소리는 뭐 읽고 이런 스타일이지. 이렇게 이제 우리 침례교 목사들의 그 설교를 파이어리 프리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불을 쏟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위필드 같은 그런 그 스타일의 설교를 침례교인들은 그렇게 이제 하는데, 아, 이게 이제 회심의 불길이 일어나니까 모기처럼 뭐 이렇게 뭐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목사들이 강력하게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이러니까 듣는 사람들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우리 옛날에 보던 그런 부흥회와 같은 그러한 일이 이 교회 안에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모든 일들을 기록을 했어요. 이 안에 가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새 신사도 운동 같은 데서 일어나는 그런 가짜들도 많이 있었지만 진짜 본어게인 하면서 그 사람의 영과 혼과 육 전체가 변화가 되면서 얼굴이 상기가 되고 눈물을 쏟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막 이런 일이, 옛날엔 들어도 못 보던 그런 일, 회중교회에서 있지도 않던 그런 일이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뭘 강조했냐. 성경만이 최고 권위다. 뭐 전통이니 교회법이니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성경만이. 그렇죠? 그 다음에 뭘 증거했냐.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변화가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러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 네 가지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니까 여러 교파가 영향을 받았어요. 회중교회도 영향을 받고 장로교회도 영향을 받고 성공회 감리교회 다 영향을 받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영향을 누가 받았냐? 좋은 영향을 침례교가 받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침례교의 이 메시지는 개인적인 회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러면 내가 믿고 회개하고 그래서 회심이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공중 앞에서 내가 회심한 거를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건 유일하게 침례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침례교만이 회심을 강조했는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니까 대각성 운동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뭐냐? 한 사람의 영혼의 회심, 본어게인 하는 거를 강조했어요. 아, 그게 침례교하고 딱 맞는 거예요. 이거 본어게인 하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이렇게 수백 명이 이제 야외에 모여서 회심했습니다 하고 손을 들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 따라서 성경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도 그렇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그렇고 회심하면 곧바로 나오는 절차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침례 교인들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강으로 들어가고 호수로 들어가서 그 100명, 200명, 300명에게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과 더불어 회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극적인 그러한 그 체험이 여기 모여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열리게 된 거예요. 아, 근데 회중교회나 아니면 성공회나 여기는 이미 다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보러기엔 해봐야 뭐 따로 줄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유아세례 받는 걸로 끝이 나니까. 그럼 뭐예요? 밍밍하다는 거예요. 밍밍해. 침례교인들은 받으면 벌써 회심했다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셔서 다시 일어나신 것처럼 형제님도 그렇게 됐다고 하는 이런 증언을 하니까, 그것도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100명 200명 300명이 단체로 이제 그런 일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침례교 예배 자체가 단순하고 유연했어요. 대각성 운동 예배는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저렇게 그냥 텐트 쳐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도 하나 보시면 뭐 비슷한 게 있는데 저런 방식으로 캠프 미팅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뭐 인디언들이 뭐 쳐놓는 이런 그 텐트 같은 거 쳐놓고 그러고서는 저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교도 그렇고 성공회도 그렇고 회중교회도 그렇고 예배가 일단 뭐 파이프 오르겐이 있어야 되고 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어야 되고 예배당이라고 하면 일단은, 그렇죠? 뭐 하여튼 무슨 뭐 이게 갖춰져야 그게 이제 예배가 되는 건데, 아, 지금 그런 거 갖출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다 야외에서 그냥 모여들어가고 거기서 회심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예배당이 있어요. 무슨 뭐 이런 강단이 뭐 이런 게 있어요. 파이프 오르겐이 있어요. 피아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 이런 가운데서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가 초대교회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똑같구나 하는 거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거예요. 아, 이런 어떤 그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렇죠, 선포하고 그거에 따라 반응하고 또 반응하면 침례를 받고 이런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자발적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이게 교회구나 하는 거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반면에 다른 교회 가면 뭐 공동 기도서라는 거 해서 그냥 모기소리 같이 해가고 그런 거 읽고 그러니까 뭐 아무 감동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겼냐. 침례교는 목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냐. 목회자 부족이 생긴 거예요. 아,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서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목회자가 있어야 하잖아. 목회자. 아, 근데 회중교회나 장로교회나 뭐 성공회나 뭐 천주교회나 여기서 목회자가 되려면 말 그대로 소정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신학교를 다녔냐, 뭐 몇 년을 다녔냐, 뭐 했냐, 이렇게 한 다음에 교단에서 또 뭐 강도사를 했냐, 전도사를 했냐, 몇 년을 했냐, 이런 절차를 거쳐갖고 지금 이 목회자가 나오는데, 아,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번어게인에서 지금 교회를 형성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성경적으로 가서 봤을 때 꼭 신학교 다녀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들은 다 신학교를 안 다닌 사람들이에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스펄전이잖아요. 신학교 신자도 몰라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무디. 무디도 신학교 간 사람이 아니에요.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설교자 누구예요? 로이드 존스. 신학교 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꼭 신학교를 갖고 무슨 정규 교육을 받아야만 목회자가 되고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이 있고 경건하게 삶을 삶으로써 그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람이 우리 목사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면 목사가 되는 거지. 어디 신학교 다녀야만 꼭 목사가 돼야 된다 이런 거 없고, 또 목사는 반드시 풀타임으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뭐 주일까지 계속 일해야 되는, 말 그대로 전임 사역을 해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성경에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수도 하고 뭐 농부일도 하고 뭐 대장장이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금요일날 또 수요일날 뭐 일요일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양들을 목양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침례교인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침례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는 지금 목회자가 없어서 교회를 못하는 거고, 아, 여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또 성도들이 인정하면 얼마든지 목사가 될 수 있고 말씀 가르칠 수 있는 거지. 또 네 번째는 뭐냐? 회중정치를 실현했잖아요. 미국은 민주적 이상이 성장하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국가의 모든 일도 국민 투표하고 뭐 투표하고, 예, 그 투표하는 단위가 주도 될 수 있고 뭐 조그만 단위 지금 같으면 구도 될 수 있고 시도 될 수 있고 이게 다 투표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건 이제 하는 건데, 다른 교회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 위에서 내리 꽂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속한 교인들은 꼼짝 못하고 그 위에서 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아, 여기 침례교회 와서 침례교 다녀보니까, 아, 우리 목사를 뽑는데, 아, 내가 투표를 하는 거예요. 난 저 사람이 좋습니다. 예. 교회에서 뭘 운영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그런 이슈가 있으면 난 이 방향이 좋습니다. 이렇게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속한 사람들이 소속감이 생기고, 아,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교회도 이렇게 운영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침례교회를 좋아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 침례교회가 저 위에서 처음에 13개 주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남부로 넘어가는데, 남부는 말씀드린 대로 성공회가 국가교회로 있었어요. 성공회는 천주교회하고 똑같아요, 구조가. 그래서 천주교회는 저 위에 교황이 있고, 영국의 성공회 저 위에 누가 있어요? 영국의 왕이 있고, 그 밑에 나머지 구조는 다 똑같아요. 모든 게 하고 있는 그런 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귀족들만이 위원회를 형성해서 이 교회 모든 일을 이렇게 처리를 하지, 이렇게 소위 그들이 이야기하는 평신도, 평신도는 교회일 이런 거에 관여할 수가 없는 그런 체제였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같은 백인이라고 해도 돈 있는 사람들만 교회에 가면 대접을 받지, 돈이 없고 그런 백인들은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침례교회가 이제 남부로 쭉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돈이 있든 없든 뭐 교육을 많이 받았든 교육을 적게 받았든 주인이든 종이든 다 뭐라 그래요? 브라더라 그러잖아요. 나 형제님. 형제님하고 이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여기, 예, 남부에 사는 이런 그 미국인들이. 또 이 침례교가 지금도 미국의 남부, 남부에서 가장 이제 활성화된 이와 같은 교파인데 그래서 미국에 이렇게 중간을 바이블 벨트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이블 벨트. 성경을 제일 많이 읽고 그다음에 침례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그런 지역. 여기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남부 지역의 사람들이 좀 감정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감정 분출을 잘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에요. 그 예배 드리는데 막 아멘, 할렐루야 막 이렇게 소리를 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는 조용히 있다가 그러고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아 자기가 원하면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낭독에다 아멘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고 아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의 의사를 예배 시간에도 표출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또 뭐가 있었냐? 아 그 전에 성공회 교회 뭐 열심히 신학교 다녔다 그러고 성공회 사제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고상하게 무슨 뭐 라틴어 뭐 이런 거 하고 뭐 말씀을 전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의 말이 아니니까. 아, 근데 그 침례교 목사들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시장바닥에서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는 그런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그 당시엔 100% 킹잼 성경이었으니까 킹잼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강해를 하니까, 아, 사람들이, 아, 이거 침례교회가 이제 안 되겠구나. 이런 그 욕구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또 특별히 남부에는 누가 많이 살았냐. 흑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18세기, 19세기 초에 수백만 명의 이제 흑인 노예들이 있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흑인들 교회가 이제 남부지방에 이제 생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침례교회 메시지가 뭐냐? 평등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백인이나 흑인이나 다 평등합니다. 그런데 흑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흑인은 인간도 아니고 짐승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백인들의 말 그대로 소유물이잖아요. 사람을 주고 돈을 주고 사고 팔았으니까. 아 근데 침례교회 갔더니 침례교회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흑인이고 백인이고 피부색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하다. 아 그리고 흑인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주인에게 속해 있는데 아 침례교회 가서 메시지를 들었더니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매니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하나님하고 여러분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흑인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속박 가운데 살면서 뭘 느끼게 된 거예요? 자유를 느끼게 된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구나. 이래서 흑인 연가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흑인 연가. 이 흑인들이 아, 이렇게 나가서 목화밭에서 일하고 이제 하면서 이런 모든 기쁨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이런 흑인 영가. 아, 그래서 이게 침례교 설교도 하는데 뭐 아멘도 있고 할렐루야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흑인들은 춤을 잘 추잖아요. 뭐 이렇게 따당따당하고 뭐 이렇게 북투 내고. 아, 근데 그게 침례교 이거하고 딱 맞는 거예요. 다른 전통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회중교회, 성공회, 뭐 여러분 카톨릭, 뭐 어디 가서 뭐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막 춤추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침례교회는 그런 어떠한 특별한 형식이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북을 치든 뭐 장구를 치든 춤을 추든 좋아서 막 침례교회에 가면 지금도 그러고 막 흔들고 보통 예배가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이제 가고 아 근데 이게 흑인들하고 딱 맞은 거예요. 흑인들하고. 그래서 흑인들이 교회를 형성하면서 흑인들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되면서 여기 가서 보시면 저기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유명한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마틴 루터 킹 민권운동 이런 거 이제 하면서 흑인들 참정권 이런 거 위해서 싸우고 했던 그런 사람이 마틴 루터 킹인데 마틴 루터 킹이 누구예요? 침례교 목사예요. 침례교 목사. 그러니까 흑인들에게 이 침례교라고 하는 거는 영혼의 자유를 정말 가져다 준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이 침례교와 침례교 목사와 이 침례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서 지금 흑인 침례교회가 천만 명 정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모여요. 장로교나 이런 데는 흑인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만 모여 있는 이와 같은 그 교회는 거의 유일하게 침례교회만 있어요, 지금 미국에. 그 수가 거의 천만 명쯤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남부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생겨서, 아, 서부에 금이 발견이 됐다.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서부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서부에는 특징이 뭐예요? 여태까지 사람들이 안 살았잖아요. 백인들이 안 살았으니까 성공회도 없고 회중교회도 없고 장로교회도 없고 천주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든지 거기 들어가서 차지하면은 그러면 얼마든지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서부에 정착지로 넘어갔더니 거기 무슨 교회가 있어요, 예배당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그냥 모여갖고 이렇게 숲이고 어디 모여서 뭐 BP할 수 있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침례교인들이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늘 그런 식으로 해왔으니까. 근데 회중교회나 장로교 그럼 벌써 이게 가운 입어야 되고 뭐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맞질 않는 거예요. 이거 서부로 넘어가서 뭐 복음 전파를 하려고 하는데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는 화려한 건물이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뭐 통나무 집이든 헛간이든 뭐 하여튼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이면 뭐 구리든 뭐든 어디서 그냥 성경 말씀 들고 설교자가 선포하고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면 또 옆에 가서 침례를 주고 이게 교회지. 뭐 다른 거 이런 건 교회 예배당 건물이지. 그래서 진정한 그런 거 신약교회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또 서부 사람들 다 넘어간 사람들은 독립심이 굉장히 강한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인데 침례교회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개인 영혼의 자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거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은 여러분이다 해서 개인주의를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이게 서부로 넘어간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딱 맞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여기 가서 보시면 미국 사람들은 Circuit Rider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게 순회 목회자예요. 자, 이건 뭐 하는 거냐? 감리교에서 이제 만든 거예요. 처음에. 왜 그러냐? 서부로 넘어갔는데 예배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렇게 말을 타고 수십 마일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번 주는 어느 교회 가고 이번 주는 다음 주는 어디 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와 같은 순회 목회자가 있었어요. 이게 시작은 감리교에서 시작이 됐는데 가장 많이 혜택을 본 게 침례교예요. 그래서 침례교하고 감리교가 이와 같은 방법을 써서 그래갖고 서부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개신교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게 감리교예요. 두 번째로 큰 게. 그러니까 침례교 다음에.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생기면서 또 1790년대 말부터 1840년대까지 미국에 또다시 거대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2차 대각성 운동이다. 대각성.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야외에서 모이는 거예요. 어떻게 모이냐? 캠프. 인디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런 텐트 쳐놓고 그리고 캠프 미팅을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로교, 뭐 성공회, 천주교 이런 데서 캠프 미팅, 텐트 미팅 이런 거 할 수가 없는데 침례교인들에게는 뭐 예배당 어디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 가서 말씀 전하고 그래서 거기서 회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침례받고 하면 그게 교회지 다른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형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침례교회가 미국에서 극적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790년에 통계를 가서 보면 미국의 침례교인 숫자가 5만이다. 1790년, 1791년에 이 수정헌법, 수정조항 제1조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미국 전역에 침례교인이 5만 명, 교회가 1000개. 그런데 60년이 지나서 1850년이 되니까 침례교인의 수가 100만 명으로 늘어나고 20배가 늘어났죠. 교회는 9,000개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미국의 교파들 중에서 가장 큰 그런 교파로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 위에 매사추세츠 이런 데는 회중교회, 장로교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큰 세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남부, 그 다음에 중부, 서부 이쪽에 전체 지역에서 침례교회가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면서 18세기 중간이 됐을 때 침례교회는 단순히 큰 규모의 그런 교파가 아니라 미국 문화를 형성하는 주요 세력으로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된다. 자, 그러면 미국의 침례교회가 미국에 미친 영향이 뭐냐? 미국의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 첫 번째, 민주주의의 확산. 침례교회가 모든 게 다 어떻게 해요? 민주적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누가 하나 저 위에서 내리 꽂아갖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우리가 알아서 치리합니다. 다 자발적인 교회, 그 다음에 자치하는 그런 교회니까 민주적인 이런 일을 하니까 민주주의가 확산이 된 거예요. 침례교회가 가는 데마다. 두 번째 뭐가 있었냐? 교육의 촉진. 자, 침례교회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침례교회의 특징이 뭐냐? 침례교회는 성경을 조목조목 일일이 가르치는 교회예요. 그럼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그 당시에 킹잼 성경이 이제 하나밖에 없었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문해력이 있어야 성경을 읽을 거 아니에요. 글씨를 읽고 뭐 해야 성경을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다 글씨를,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글자를. 우리나라도 옛날에 노인들 글씨 하나도 못 읽는데 교회를 몇 년 다니면 성경을 읽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교육이 이제 촉진이 되고 또 주일학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니까 미국의 전반적인 교육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고, 셋째, 사회 개혁 운동을 하면서 금주 운동을 하죠. 교도소 개혁을 하죠. 정신병원 개선하죠. 빈민 구제하죠.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침례교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해외 선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언제 시간이 되면 공부하게 될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선교사로 가장 먼저 파송하는 그런 일을 미국의 이제 침례교회가 이제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미국의 정체성을 강조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신교라고 불리는 그런 그 교단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 그 가운데 가장 미국적인 그런 그 교단이나 교파, 이거를 들라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건 침례교죠. 천주교도 아니고 장로교도 아니고 회중교회도 아니고 성공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가서 한번 보세요. 감리교도 아니고 다 위에서 저 꼭대기에서 뭔가 명령을 하더라면 이대로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그 계급을 가진 그와 같은 그 조직이잖아요. 모든 게. 근데 침례교회만 다 개별적으로 자치적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고 교회 모든 일, 중요한 일은 다 어떻게 해요? 회중들이 투표를 통해서 하는 이런 회중 정치를 하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 교단, 교파 이런 걸 들라 그러면 침례교회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791년 미국 헌법 수정조항 1조가 이제 비준이 되면서 침례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어요. 자,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저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자유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심지어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자유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먹잖아요. 로봇으로 만들어놨으면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침례교인들이 늘 이야기하듯이 지옥을 선택하는 자유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자유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후로 무려 한 5,800년 동안 그 자유가 사람들에게 향유가 되지 않았어요. 국가가 다 짓누르니까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면서 믿음 생활하고 사고 팔고 하여튼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침례교인들이 그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그걸 이뤄냈잖아요. 온 인류를 향해서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그래서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것과 함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 모든 자유가 다 침례교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정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룬 이 침례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핵심은 뭐냐? 자유입니다.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자유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법의 태두에 안에서 이런 모든 거 억압 없이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복음도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거 이것과 함께 두 번째가 뭐예요? 미국 사람들의 개척 정신, 민주주의 정신에 가장 잘 맞는 이와 같은 교회가 침례교회였다. 특히 평등, 평등, 자치적으로 하고 투표를 하고 그렇죠 교육을 시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 땅에 정착하게 된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인상을 주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신하고 가장 맞는 그와 같은 그 교회가 침례교회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침례교회가 이제 번창을 하게 되고 자 그래서 침례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는 두 번의 대각성 운동이 있었다. 대각성 운동의 특징이 뭐예요? 개인의 회심. 교회만 그냥 덜렁덜렁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반드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어머니 뱃속에서 땅에서 한번 태어나는 게 있고 저 위에서 성령님에서 태어나는 그 일이 있어야 그래야 구원받아야지 그래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건데 그 회심을 가장 많이 강조한 데가 어디예요? 침례교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두 번의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침례교회가 가장 큰 이와 같은 교파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1638년에 그저 뭐 열댓 명 이렇게 모여있던 이와 같은 그 침례교가 지금 이 시간 통계상 전 세계적으로 1.8억, 1억 8천 명의 이와 같은 그 신도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가톨릭 그 다음에 동방정교 이런 거 빼고 우리가 이제 진짜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 프로테스탄트하고 우리 침례교인 이런 것 중에서는 가장 큰 교파가 되는 말 그대로 놀라운 기적이 200년도 안 된 거예요 여러분 1790년 이렇게 해서 지금 1800, 1900, 한 200년 조금 넘었네요 200년 동안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가르치고 그렇죠 내가 가르친 거 내가 한 거를 다 전달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하는 일이 진짜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성취가 되냐 침례교인들에서 성취되는 그런 일이 미국을 통해서 이 세상에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됐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